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운 얼굴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아파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백성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토록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도 감격스럽고 얼마나도 감사한 일인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10주 동안이죠. 제가 도무지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예레미야를 한 달 정도 한 세 차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설교 제목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 회복의 때를 선포하라. 그리고 오늘 회복의 때를 경험하라. 이것을 다 미리 정해놨는데 이 제목과 똑같은 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경험케 해주시고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70년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불타버리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극심한 시련과 사망의 골짜기를 겪는 그 환란을 허락하셨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때 그랬습니다.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이토록 춤추며 소고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이 돌려져서 즐거움이 되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고 그 시련들이 필요했습니까? 이들은 그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죠.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타타트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살이 시위에서 나가서 관역을 뚫고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비껴가고 벗어난 그 화살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스스로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았다 한들 돌아올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홀로 준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에게 그 극심한 환란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각지로 흩어버리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환난과 전쟁과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힘이 강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갈대아 왕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왕이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계획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왕 그의 손에 이 백성들을 넘기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마음을 알아야 그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떠올려지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많이 들어본 말씀 구절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끝에 그 모진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흘 만에 완전한 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했던 그 자리, 천상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을 다시 옮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불러주셨던 이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하는 그 이름을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내해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러주신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할 그 자리를 그들의 죄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뜻과 계획 가운데 주시는 그 극심한 환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다시 그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인 것을 이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실 때 증오심을 갖고 미움을 갖고 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을 때 오히려 아들은 그 순간을 금방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아들이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아버지는 더 깊이 생각합니다. 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아버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를 징책하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칠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이에요. 회초리로 때릴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어떤 마음이 솟아나고 들끓고 일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책망해 보신 분들은 동일하게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아들 때릴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참 가엽고 참 불쌍하고 그때마다 책망하기 전보다 더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창자 속에서 들끓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이 어긋나가고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교육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 자식도 내 마음처럼 자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도 붙잡아줄 힘이 없는 것을 항상 경험해요. 고열이 나고 사고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정작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은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들끓도록 사랑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그들을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불쌍히 여겨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일을 중간에서 손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끌고 인도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목자로서 그 백성들을 지키실 때에는 누구도 그 일을 저항하거나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일인 것을 우리로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백성들이 다시 힘이 회복되어서 일어날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그들이 약할 때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빼내오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 얘기. 이들이 70년간 힘을 길러서 이 고토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이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싸움은 우리가 강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선한 싸움은 우리가 강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고 의지할 때 그때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약할 때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몸의 기능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전에 없었던 병에 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 그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심리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강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고 궁핍해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연약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데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한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때 과연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가를 이 백성들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전에 실패했을 때 한 가지 똑같은 지점에서 그들이 실패했는데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이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면서 과연 능력이 어디 있는가? 과연 누가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를 보면요, 약 1500에서 1600km,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날아간 이주를 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먼저 올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 그렇죠? 상식이죠? 건강한 사람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어떤 고급 정보가 있는 사람들, 몸이라도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는, 맹인이 어떻게 1000마일 되는 거리를 땅바닥을 더듬으면서 올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이 힘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세상에 보기에 작은 자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를 맨 여인이 어떻게 이 먼 길을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아서 그 갓난쟁이를 안고 업고 들쳐매야 하는 이 여인이, 아직 몸도 풀리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먼 길을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신뢰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는 보라, 누가 과연 이 구원을 이루는가? 눈을 들어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인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구원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신앙 갖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죄와 싸우는 그 싸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하는 그 싸움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배운 것, 내 아는 것,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모든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내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이, 그야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만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찬송과 그 감사와 그 존귀함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곳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성전으로 이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한없는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0년 만에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어쩌면 마음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이렇게 세우나? 어떻게 포도원을 다시 짓고 어떻게 집을 다시 건축하고 어떻게 밭을 일구고 어떻게 우리를 지어서 그 전날처럼 번성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과 막막함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 땅이 70년간 황폐해져서 언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세울까 하는 그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까지도 여호와의 복을 내려주셔서 기름진 땅의 복으로 이 백성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회심하고 또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만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기뻐하는 예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과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때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 선포하라 이 말씀들을 3주째 살피면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의 70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극심한 시련을 앞으로 당해야 할 이 백성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더 심한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 회복의 때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증오하여서 미워해서 그 갈대 왕의 손에 붙인 것이 아니다 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이 있어야 할 그 온전한 예배의 자리, 그 성전에 머물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인 줄 이들이 그 환난 중에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어떤 환난, 어떤 극심한 일들이 벌어져도 절대 사라져선 안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옛적부터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먼 옛적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이 백성들 속에 그들이 돌아올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돌아올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속량받을 만한 그 이유와 근거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조금 변화되겠지. 그래서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70년을 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70년을 정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자격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 자리에 우뚝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모든 근심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모든 슬픔을 즐거움으로 돌려주시고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근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펼쳐 보여서 내가 합격 점수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내가 자격을 따내는 것처럼, 나의 신실함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두렵고 너무 큰 마음의 근심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인자함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근심이 없습니다. 전쟁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내 실패를 보고 모든 상황의 악함을 보면서도 그때 우리가 그 부활의 때, 그 회복의 때를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짐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왜 신실한 사랑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안에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의 후반절입니다. 뒷부분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아세요.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고 사람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문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아무리 많은 교회가 문이 열리고 아무리 이 땅이 살기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도 마음이 부패한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쳐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들이 예배를 드렸어도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어도 마음으로 기울여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랑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마음에 닿아야지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고쳐질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4절에서도요 제사장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 복으로 그랬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지 않는 그 상실한 마음,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그 갈라지고 썩어버린 그 마음, 그 두 마음, 그 부패한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심령을 바꾸셔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참으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이 말씀 함께 읽고 예배 마치,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 어떤 것을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빨리 잠재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이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할 백성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참 악한 때를 맞이하여서 어그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때 거짓과 부정이 횡행하고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회복의 때인 것 같지만 아직도 70년이 남아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연수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회복의 때를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반드시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다시 근심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삶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